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환영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 말씀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즉시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2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뒷정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오병이어 잔치를 벌였는데, 어제 21절을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니까 여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거든요. 아이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주 엄청 많은 이 사람들 먹고 난 뒷정리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셔야 될 만큼 좀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좋았을 법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이 무리를 책임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 사실 제자들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자기들로서는 뭐 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놀란 사람은 어쩌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무리들에게 나눠준 거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었는데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떡을 얻어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일종의 제자 훈련으로 이 제자들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이런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으며 또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까지 아마 그 환호, 그 박수갈채 엄청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가지고 무리를 떠나 보내십니다. 뒷정리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유혹이지만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은요, 어떤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을 만한 상황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도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정점에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때 그 순간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하는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보낼라 그러세요.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들과 따로 떨어지게 만드시고 무리들만 제자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도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과도 따로 홀로 머물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혼자 머물러서 기도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엄청나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스스로를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무리들로부터 스스로 격리하시면서 스스로 시험을 이기시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관리하시고 또 제자들을 관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유혹과 시험이요.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어떤 시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질 수 있지만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다. 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박수갈채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막 하고 이렇게 우리를 우러러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기를 얻는 것이 그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 복음서를 쭉 읽으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기 있는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늘 배척당하고 늘 갈등 가운데 내몰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일이 그걸로 끝난 것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더 길게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아주 그 풍랑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예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라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마 저녁 때인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게 지형적으로 바람이 불면 아주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 시간이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녁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병이어 사건은 아마 저녁쯤 해가 질 때쯤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물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배 타고 건너가고 뭐 이러는 시간들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밤 사경이라 그러는데, 보통 밤 사경이라 그러면 새벽 2시나 3시쯤을 가리키는 옛날 시간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마 한밤중에 제자들은 고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까지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람 거스름으로 물결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늘 물 위를 걸어다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늘 물 위를 걸어다니지 않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유는 아마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서둘러서 오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물 위를 바삐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바삐 걸어오시는데,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 그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박수갈채를 받는 절정의 상황에서, 아니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절정에서 아주 골짜기로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바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개인적인 어떤 고백, 개인적인 행동 뭐 이런 거 별로 언급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유독 베드로에 대한 어떤 돌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오늘 본문 사건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거라든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하니. 사실 그 돌발적인 일이고 베드로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베드로는 이런 돌발적인 어떤 행동 때문에 사실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다가, 아주 이거는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보면 30절 보시면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갈 만한 용기가 있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이게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대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사람이 바람을 보니까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외침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즉시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즉시 움직이시느냐 하면 제자들을 신속하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속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최초에서 보내시고 27절에도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즉시 31절에도 베드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붙들어주시면서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물 위를 뛰어들었을 때는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발동하던 믿음도요 어떤 때는 쪼그라들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막 하다가 믿음이 쪼그라들면 이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는 주시고 오늘 보면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고 이거는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오는 고백의 전조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을 때 사실 이런 표적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무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땅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혹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아주 독특한 것이요.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일부러 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다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또 대조가 돼요. 마태복음 8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이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의 인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사실상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돼지 때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도 저 예수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 형제들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는 분이신데 이런 예수님을 환영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주님을 힘껏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즉시 손 내밀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나날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